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비아시아 방송의 심층 뉴스 프로그램 뉴스 인뎁스 시간입니다. 뉴스 인뎁스는 북한 내부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깊이 또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인뎁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북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북한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수람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을 인권과 민주주의로 되돌리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인권 상황이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 방문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대북 정책의 중심이 인권이 될지에 관한 RFA의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대북 정책 검토 중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인권 문제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한 철저한 대북 정책 검토 중에 있으며 인권 문제 또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핵 문제에 밀려 주요 의제에서 사라진 듯 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림너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지 혹은 외교적 대화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며 대북 정책에 있어 인권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대북 정책에 있어 인권 문제가 주된 요소가 될 것이라 말해왔고 이것은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행보를 보일 때도 이런 행보가 북한의 도발을 줄이지도 대북 관계 혹은 협상에 있어 진전을 불러오지도 않았기에 미국이 더 이상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부가 분석실장은 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현재 미국이 우선순위에 둬야 할 사항은 북한 핵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가 주된 정책 방향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문제 사이에서 정책 방향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심으로 두는 것은 미북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평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인권 문제도 미북 간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aming and shaming North Korea makes it's not going to make any progress.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지목하고 창피를 주는 것으로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죠. 인권 문제는 더 큰 범위의 관계 정상화 과정 가운데 논의돼야 할 겁니다. 그것을 공동성명에서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북한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인권 문제를 대화 의제 중 하나로 거론해야 하지만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can make it part of those statements, of course, but not up front. And I think that's the right way to go about it.
한편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중시 기조가 북한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전임 정권과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는 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소속 수잔 디마지오 선임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No, I would just agree. I think this administration across the board.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전면과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이전 행정부와 차별성을 보였는데요. 북한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관리와 협상할 때 당연히 인권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북한 관리들이 이를 다룰 준비나 의지가 돼 있지 않을 테고 특히 협상 초기에는 더욱 그렇죠.
To deal with it on an official basis, especially early on in talks.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도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중국을 의식한 외교 전략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일단 그거는 북한을 먼저 생각하는 단이 아니고 중국을 좀 그 의식한 외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결을 하려면 국제사회가 쉽게 지지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좀 고론해야 한다는 그런 미국 정부의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그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를 많이 강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 문제 집중이 핵 문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됐습니다. 메릴 전 실장은 미국이 인권 문제에 집중할수록 북한의 태도를 더 방어적이고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at are we going to do on the human rights stuff? It's just going to cause the North Koreans.
우리가 인권 문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미국에 대한 태도를 더 방어적이고 적대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현 행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비영리 단체의 대북 지원 접근하는 것에 있어 제한을 완화하는 것뿐입니다.
Remove restrictions on US NGOs having contact with North Korea and doing programs there.
그는 이어 인권 문제, 민주주의,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식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impossible to go back, I think, to policies of so-called strategic patience.
북한 핵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핵 문제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로건 혹은 변명거리라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시기의 북핵 영향력은 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북한 핵무기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담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Is not trivial. So that's what we're facing, and so I think we have to engage with North Korea diplomatically.
반면 마키노 편집위원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미국이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그 김정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협상도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예상대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은 애써 피하는 모습입니다. 메릴 전 실장은 미국이 북한 인권과 핵 문제, 두 의제 사이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대북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단지 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또 다른 문제에는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균형 잡힌 대북 묘수 찾기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천소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뉴스 인덱스 듣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 기획한 북한 보건의료대해부, 북한 보건과 의료체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봅니다. 이 시간 진행의 한덕인 기자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월 19일 공개한 북한 인도주의적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처음으로 수화마비 백신이 동났다라며 2020년 3분기에는 경구용 수화마비 백신 3접종률은 84.3%로 전년 동기 97.3%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내 수화마비 백신도 부족해졌다는 지적인데요.
네, 유니세프가 이번에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이 이제 2020년 3분기에 84.3%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2020년 4분기와 2021년 초까지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 지금 백신 상황이 동이 났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다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혀 검증이 안 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유엔 국제기구가 내는 보고서는 전혀 검증이 될 수 없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경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또 북한에 그러면 소아마비 지금 치료도 전혀 그 백신을 못 맞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보고서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준에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보고서의 바로 뒤에 패러그래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결핵이나 그 진단시약 그다음에 필수 의약품 같은 경우도 재고가 없어져서 재고가 동이 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9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상황이 뭐 열악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요 센텐스, 요 패러그래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어떤 단서로서.
어떤 단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뭐냐 하면, 지금 실제로는 이런 결핵약이나 진단시약이나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습니다, 북한에. 예, 이게 재고가 국가가 없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유니세프를 비롯한 WHO 같은 UN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사업의 논리예요. 사업의 논리상 나오는 그런 인도적 지원으로서의 재고가 없다는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다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코로나19 속 북한의 소아마비 치료 상황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그 북한의 소아마비 치료가 그럼 안 되고 있냐, 백신이 안 되고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리적인 추정을 하냐 하면 그 북한의 소아마비 백신도 접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동이 났다, 없다, 이 재고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 유니세프의 그런 사업적인 논리의 보고서 레토릭 방법론이고요. 예,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지만 경향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는 지금 상황이 동등하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경향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지원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니세프 보고서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제 19 방역으로 이제 북한하고 중국 국경, 북중 국경이 이제 닫혔다, 열리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의약품, 요 지금 백신이나 이런 게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요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극히 유엔 국제기구의 사업적인 논리다. 실제로는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경이 닫힌 것과 물품이 지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는 관련이 있겠지만 큰 관련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의 백신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세프 대변인은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제출했다는 백신 접종 계획안은 어떤 내용일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뭐 미국이나 일본, 뭐 한국과 그 백신 접종 계획안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봅니다. 이건 뭐 사실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도 이 고령자 시설에 있는 의료 인력, 그러니까 의료 인력 중에서도 이 고령자 시설이나 코로나 19 관련한 이제 전담 의료 인력 쪽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되는 계획이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이제 일반 병원의 의료 인력들, 그다음 이제 군부대. 군인들도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까 국가의 기관인 군부대, 그 다음에 또 뭐 기저질환 고령자, 물론 기저질환 고령자가 또 당연히 군대보다 더 우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그 다음에 일반 주민 순으로 미국 과도 그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코백스 퍼실리티가 이제 저번에도 밝혔듯이 북한의 거의 약 200만 회분을 배정을 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170만 회분인가? 예, 하여튼 그 정도.
네, 처음에는 약 200만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얼마 후 약 170만 회분이라고 다시 공식 정정한 바 있었죠.
그 정도를 상반기 중에 전달하겠다고 반입을 시키겠다고 밝혔는데 기본적으로 이 양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가장 예를 많이 드는 이스라엘 그 집단 면역의 사례가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빨리 백신을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들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이 170만 회분은 뭐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양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접종의 계획안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예, 그렇죠. 이게 앞순위가 다 맞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어차피 의료인력 위주로 그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북한의 관영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도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의 대책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예, 사실은 이 다른 나라들과 미국, 뭐 한국, 일본, 뭐 유럽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남아공 바이도 있지만 뭐 영국 바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변종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을 거예요. 이게 뭐 별다른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의 기존의 이제 방역 대책이 뭐 더 강화되거나 신경을 이제 더 쓸 뿐인데요.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시다시피 변종에도 효과 있는 백신을 다 접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만이 변종뿐만 아니라 변종이 전에 그 코로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게임 체인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의 유의미한 집단 면역을 이렇게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북한이라고 무슨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사실은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딱 방법 하나 요 백신 특히 다행히 요 백신들이 변종에 효과가 있다고 지금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의 기존 대책이 좀 더 강화가 되거나 좀 더 이렇게 신경이 더 사회적으로 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나라 전체를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실제 유입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않을까요?
북한의 경우에는 이 변종에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변종이란 게 지금 다시 코로나 시대에도 전 세계가 국경을 다 닫지 않잖아요. 다 여행도 뭐 당연히 제한적이지만 가능하고, 왜냐하면 격리 기간이 있으니까. 그다음 외국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번에 이제 영국발, 뭐 남아공발 이런 게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입장에서는 뭐 코로나가 있다고 쳐도 변종은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해외 여행 왔다 갔다 지금 하지 않잖아요. 뭐 지금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지금 들어가고 나오지를 하지 않잖아요. 또 북중 국경이 막혔기 때문에 인적 교류는 지금 굉장히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변종에 대해서는 북한이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걱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하지 않을까.
네, 북한 보건의료 대구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FA 심층 뉴스 프로그램 뉴스 인뎁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제작의 심층 뉴스팀 진행의 양윤정입니다.